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을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인 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베이지몬단은 어제 전직 경찰관 네릭 휴빈이 받고 있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휴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이던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9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플로이드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휴빈 전 경관은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짓누르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빈 전 경관의 변호인은 휴빈이 불법적인 무력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합리적인 경찰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빈 전 경관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유죄 판결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휴빈 전 경관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베이시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싸움에서 거대한 진전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됐고 뉴욕타임스는 오늘 한국 지도자 트럼프 실패 이후 바이든과 핵협상 구하기를 희망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판에 게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해 변종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말 미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방미는 일부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열심히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후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일 기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을 통한 것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정상 간 첫 대면입니다. 중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홍콩, 신장 자치 지역 인권,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계속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미국과 공동 노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들은 미중 갈등 속에 시진핑 주석의 기후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두 나라가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다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오늘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이날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 첫날을 맞아 내각 총리 대신 스가 요시히데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공물 봉납은 총리 개인적 활동으로 생각한다며 참배도 총리가 적절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계 요인의 잘못된 방법에 시종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계속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탄두 증산 추세는 심각하다고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북 관계의 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4도, 낮 최고 12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계속 안보 도전이라고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핵무장 추세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핵현대화가 늦어질 경우 주한 미군 등 영내 주둔 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0일 북한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미국과 동맹에 계속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열린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특히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다량의 전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영내 우방들과 공조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외교적 노력에 관여하려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댄 설리반 의원은 북한이 다른 무기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 방어 역량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는 적절한 기준과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I think the nation has the right standard and policy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relative to rogue threats, with North Korea right now being the defining.
리처드 사령관은 또 예산 압박에 따른 가용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디킨스 우주사령관은 서면 답변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도 사이버 공격 등 우주에서의 위협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킨스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미군의 투사력을 차단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접근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 평가와 관련한 어떤 최신 정보도 한 달 이상 지난 자료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보 당국과 논의해 갱신할 것을 최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gave an order at STRATCOM two weeks ago that any threat brief or any brief that is discussing China that is more than a month old must be updated with our intelligence folks.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구체적인 역량 평가는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하겠다면서 민간 핵 시설을 활용한 중국의 빠른 핵탄두 증산 전환 가능성을 파악한 것도 불과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핵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상태이며 결심만 한다면 미 당국이 그동안 예측한 핵탄두 추정치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현재 약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뒤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릭스콧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10년 안에 핵 운반 3축 체계를 완성할 경우 인도 태평양에 미칠 영향과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가치를 사실상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그런 시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e would be the first to tell you that those forces are important. But you have to backstop them with a strategic deterrent to dissuade the opponent from.
특히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재래식 전략을 포함해 모든 합동군의 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며 70년 넘게 방치해둔 핵무기 자산으로는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보유국과 경쟁하는 상황을 맞았고 유사시 실제 핵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이루어진 핵 운반 삼축체계의 현대화 예산은 모두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어느 한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북관계의 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평화적 해결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미북관계에 대한 바람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의미 있는 미북관계 진전과 핵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공식적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그 목표를 향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종전선언이 즉각적인 군사적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 3월 1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합의는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인권과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대북 문제에 대한 관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미국의 파트너, 동맹국과 함께 지속적인 대북 외교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는 길로 다가가지 못하며 용납할 수 없는 현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나 다른 유인책을 내놓기 전에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경종을 울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제언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포함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 과거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접근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도 희망했습니다. 아울러 인적 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도 필요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우려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발송된 이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미북 대화 조기 재개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7년 연이은 군사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한국군이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시범 발사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안보 개념을 종전에 북한만 적으로 간주하는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늘렸다며 한국 정부가 규정한 적 개념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와 관련해 정 장관은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자는 게 미국 입장이라며 현재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미북 대화 조기 재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가급적 조기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북 간 접점을 찾는 게 현재로선 어렵지만 사전 접촉 등을 통해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그 이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해선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과의 신뢰 구축 초기 단계에 적합한 조치라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소통 채널은 유지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회담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불참 방침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올림픽 개최까지 약 3개월 남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이 막바지에 참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개최 시 남북관계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과정을 되짚으면서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국가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정 장관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과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총격으로 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북한의 행동을 절제됐다고 한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모두 중요하다며 이른바 균형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맞는 표현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으로 여러 차원에서 협력의 근간이고 중국은 교역 규모 면에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건설적 역할을 맡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네트워크로 알려진 4개국 협의체 쿼드 가입 문제에 대해선 쿼드가 지향하는 여러 분야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 못할 이유는 없지만 쿼드 참여와는 별개 문제라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뉴질랜드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공군 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네 번째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가 20일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 작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정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리온 해상 초계기는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오리온 초계기가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에 배치된 후 4월부터 5월까지 북아시아 공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의 오리온 초계기 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에 기여한다면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니 헤날의 국방장관은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오랫동안 지원해오고 있다며 초계기 배치는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것을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초계기 파견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18년 9월 처음 이뤄졌고 이후 각각 2019년 10월과 2020년 10월에도 초계기가 파견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일부 재개한 가운데 대중 수입품은 모두 비료와 플라스틱 판 등 농업과 공업 등에 필요한 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중 수출액은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전기를 제외하고 2,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0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질소 비료가 총 504만 달러어치, 양으로는 14,000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품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도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 이안무늄 약 418만 2천 달러로 결과적으로 지난달 비료 관련 제품의 전체 수입액은 약 92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약 1,297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북한의 대중 수입액 중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입니다. 비료 관련 품목 다음으로 북한이 많이 수입한 품목은 플라스틱 판이었으며 이어 신문용지, 살충제, 기타 인쇄용지, 고체 수산화 나트륨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수입품 중 소비재로 볼 수 있는 품목들은 사실상 없었으며 대부분이 농업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지난해 3월 북중 무역 자료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은 당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던 대두유를 비롯해 기타 담배 제품과 의약품, 밀가루, 설탕 등 10대 수입품 중 최소 5개를 소비재 품목으로 채웠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3월 수입됐던 소비재 품목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전체적인 수입품목 수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전체 수입품은 170개, 수입액은 올해보다 약 600만 달러 많은 1,803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의 수는 단 16개에 불과해 수입액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중 수입액은 물론 수입 품목의 종류나 숫자 등으로 밀어볼 때 북한의 대중 무역이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기 이전인 2016년 3월 중국으로부터 2억 3천만 달러치를 수입했으며 제재 이후인 2019년 3월에도 수입액은 1억 9천만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올해 3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예년의 5에서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교수도 올해 1월에서 2월에 비해 지난달에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200만 달러대로 크게 늘긴 했지만 액수로만 본다면 예년에 비해 여전히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배에서 10배 많았던 점 등으로 볼 때 북한이 국경을 개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세부 품목을 통해 본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여전히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중국으로 약 130만 7,615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이 중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30만 5,808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99.9%가 전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력을 수출함과 동시에 수입 기록도 남긴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수력발전소에서 각 나라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서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 리스트에도 전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를 제외한 북한의 수출품은 가치가 낮은 물품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품 등 단 6개로 이들을 합친 북한의 실질 대중 수출액은 1,807달러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2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가 현재 형태로 계속되는 한 종교의 자유가 개선될 전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LCN은 20일 2018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전 세계 196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2021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시리아와 수단, 예멘 등 26개 최악의 종교 박해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8년 이후 종교와 관련한 박해와 증오범죄, 폭력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가 북한과 함께 최악의 종교 박해국으로 지목됐습니다. ASN은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은 대부분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In Asia, China and North Korea are the worst offenders where religious freedom is non-existent, as are the majority of human rights.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김정은 우상화에 도전하는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말살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기독교단체 오픈도어스가 2020년 북한 주민 5만 명에서 7만 명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추산하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적발되면 노동교화소로 보내지거나 현장에서 바로 처형될 뿐 아니라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 감염증의 규모와 코로나가 종교자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의 상황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관계의 해빙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왔지만 더 이상의 화해나 북한의 장기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고 추가 기회에 대한 열망도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가 현재 형태로 계속되는 한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깊고 지속적인 정치사회 개혁이나 정권교체 상황에서만 인권 개선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 분야의 진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를 당하는 인구 29억 명이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가 있는 43개 나라에 살고 있으며 12억 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26개 나라 국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67%인 52억 명이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교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소수 종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종교 의식과 예배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조치, 종교단체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오명 씌우기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설립된 ASN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년마다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해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의 언론 자유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은 투명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의 언론 자유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가 20일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더 언론 자유가 없는 곳은 180위를 기록한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가 유일합니다. 안나 넬슨 국경 없는 기자회 미국 지부장은 이날 진행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언론 자유 지수가 최악으로 평가된 세계 나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t the very bottom, we have Turkmenistan, we have North Korea and Eritrea. They are really
넬슨 지부장은 이어 중국 역시 이들과 같이 최하위인 177위에 속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에선 많은 언론 자유 침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countries where you're just seeing a lot of violations. Maybe journalists are going to jail. Maybe you have violence.
언론인들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폭력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거나 정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순위를 공개하며 완전한 정보 통제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감염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북한 정권은 계속 북한 주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이 아닌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권이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선 조선중앙통신만이 유일한 공식 뉴스의 원천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북한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려고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신에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외신에 사용 가능한 정보 취득에 대해선 빈틈없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올해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매겨진 순위를 함께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오른 가장 높은 순위는 2013년에 178위이고 그 후로는 180위와 179위를 오갔습니다. 필리핀 시민 저널리즘 언론 래플러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리아 레사 대표는 이날 웨비나에 참석해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you do not have facts, you can't have truth. Without truth, you can't have trust.
사실이 없이는 진실이 없고 진실이 없이는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외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레사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언론 자유 지수에서 노르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가 뒤를 이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44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두 단계 위인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2002년부터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렵게 해 영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일 간 씁쓸한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효과적인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미한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은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지속하는 상황은 미한일 3국 간 조율된 조치와 발언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한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사이 관여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미국이 외교로 북한에 관여할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미북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존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자동맹의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일 방위 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분쟁 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결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개선되고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보호에 덜 의존하는 보다 자율적인 방어태세 개발 욕망을 일부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국제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과 위협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 4개국 모임의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꽃제비 출신 청년이 다음 달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의 지역 보수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 박지현 씨에 이어 탈북민 출신 영국 시민 2명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다음 달 실시될 지방선거에 맨체스터 수도권 덴턴 사우스 지역 구의원 후보로 티머시 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선거 관련 게시판은 9일 현재 노동당, 녹색당 등의 후보와 함께 보수당 후보로 조시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올해 33살인 조시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영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탈북민 출신 영국 시민입니다.
제 이름은 조 디모데라고요. 현재 영국에서 13년가량 영국에서 살고 있고 현재까지 북한을 탈북한 것은 2004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민이 지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함경북도 청진 출신 박지현 씨가 맨체스터 수도권의 다른 지역의 보수당 후보로 선정돼 현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티머시 조 씨는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진 뒤 수년 동안 거리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탈북한 뒤 체포와 강제 북송, 재탈출을 반복한 끝에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영어를 처음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과 리버풀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안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8일 VOA에 8년 전 대학생 때 자원봉사자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의 선거 유세를 도우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봐왔던 정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정을 들어주고 그거를 대변해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근데 특히 그 유권자들한테 투표해달라고 강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스템은 강압이 되고 그 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살다가 와서 산 눈으로 산 체험으로 정치를 직접 그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어 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고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데모크라틱 시빌라이제이션 이라는 다 한 폭의 그림을 제 눈으로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와 국제관계를 배우고 의회에서 일하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해 구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느낀 게 정치를 배우고 시작하려면 지역부터 알아야겠구나. 그 지역 정치를 일단 알아야 이제 나라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라 정치를 알아야 세계 정치를 할 수 있고 세계 정치를 알게 되면 안보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조 씨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이 야당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꽃제비로 북한을 탈출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기적과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 더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게 개인적인 사명이란 겁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결국 프리빌리지의 선택권을 받은 사람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환경이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 몰랐지만 영국에 와서 산정치를 이론으로 배우고 또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배우고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encouragement가 나오게 됐고 inspiration이 됐고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됐고 희망이 생기게 됐고 결국 이 정치가 이 꿈과 희망이 이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게 제가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에서 미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의 아픔을 겪은 박지원 후보와 자신 등 3만여 명의 해외 탈북민은 모두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대부분 상상하기 어려운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주위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거리에서 잠을 자고 중국 상하이에서 다시 체포돼 북송 위기에 몰렸을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정들이 보게 되면 되게 임파서블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가끔씩 퍼서블하게 대해서 진행된 걸 보면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들이 어찌 보면 사명이 남지 않았을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가정들이 이제 북한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원초적인 파운더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한반도 통일로 될 거고요.
5천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 영국의 지방선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여 연기된 끝에 다음 달 6일 실시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부시 전 대통령의 새 책에는 탈북민 2명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1일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 각각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것 중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퇴임 후 화가와 작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이들 이민자들의 얼굴을 유화로 그리고 그들의 이민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부시 센터의 로라 콜린스 부국장은 19일 VOA에 이번 책은 이민자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얼굴을 직접 그린 건 이민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콜린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초상화 43점의 주인공 가운데는 미국 국무장관이 된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헨리 키신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배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츠제네거와 같은 공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며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라는 설명입니다. 콜린스 국장은 최근 이민정책 관련 논란에서 보듯 종종 미국 이민정책은 몇 명의 망명신청자가 국경에 체포돼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지 혹은 피해를 주는지 등 큰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민이란 결국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이 책을 통해 이민 가정 자녀로 태어났든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미국에 정착했든 이민자는 미국 사회에 크고 작은 무한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콜린스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새 책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가운데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남성 조셉 김 씨와 오신혜 씨가 초상화의 주인공 43명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진 두 장을 요청하며 미국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반드시 책에 담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s. So President Bush wanted to make sure that my story was included.
김 씨는 책 출간에 앞서 자신의 얼굴과 미국 정착 과정 등이 담긴 글을 읽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구걸을 하던 자신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며 북한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희망을 품고 살아갔지만 동시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누나와 어머니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만나고 지난 2005년에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명이 넘는 탈북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부시 센터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금 지원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직 대통령 재단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민 문제를 지적하며 이민자들은 미국의 위대한 자산인 만큼 이들을 배척하기보다 합법적 이민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 80% 나라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가 간 백신 접종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할 나라의 수를 전 세계의 8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여행자들에게 전례 없는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런 위험성에 비춰 국무부는 미국민들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가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 차드, 케냐, 브라질 등 34개국에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전 세계 80%까지 늘리면 그 숫자가 약 160개국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행 금지 조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내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는 것이 전 세계에도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st of the world also has an interest in seeing to it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vaccinated and that the virus is brought under control here. I don't have to tell you that this country has suffered tremendously. We have more deaths than any other country.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많았고 미국이 코로나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백신 공급과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성인의 50%인 1억 3천만 명 이상이 최소한 한 번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w thousands of more people ready to help you get vaccinated. There are now millions more vaccine doses available and waiting. And there are now more
슬라빗 고문은 수천 명의 접종 요원들이 있으며 수백만 회분의 백신 재고가 있고 전국 6만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 평균 32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로셰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미국이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recognize that we remain in a complicated stage. On the one hand, mo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being vaccinated every single day at an accelerated pace.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월렌스키 국장은 한편으로는 매일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늘고 있고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성인들의 확진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다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한 달간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0일 현재 누적 감염자 수는 3,177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누적 감염자 수 2위는 인도로 1,532만여 명, 3위는 브라질로 1,39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0만 명을 넘어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주간 단위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늘었고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늘어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Last week, new cases of COVID-19 increased for the eighth week in a row with more than 5.2 million cases reported.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00만 명 사망에 9개월이 걸렸고 200만 명 사망에 넉 달이 걸렸지만 300만 명 사망에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증가세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필요한 자원, 즉 백신을 공정하게 분배하면 코로나 사태를 몇 달 안에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나라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개발 도상국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전체 인구의 56%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는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풀고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습니다. 영국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쳐 정부가 최근 실외 소규모 모임을 허용하는 등 봉쇄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92개 중저소득 국가들이 참여한 백신 공동구매 코백스 퍼실리티는 최근 백신 공급 목표를 낮췄습니다. 5월 말까지 2억 4천만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1억 4,500만 회분으로 대폭 줄인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인도 정부가 백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 소장은 최근 VOA에 북한에도 백신 공급이 지연돼 5월 이전에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WHO는 최신 보고서에서 4월 8일까지 북한 주민 2만 3,82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집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변종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선진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6년 4월 21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현재 전 세계 군주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으며 최장기간 재위한 군주로 2021년 현재 95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조지 6세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맏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내놓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가 서거함에 따라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지 6세는 5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6세는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자베스 공주가 아버지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영연방 국가들을 순방하며 케냐에 있다가 남편인 필립공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공주는 대관식을 통해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이후 왕위 승계 1순위는 아들인 찰스 왕세자입니다. 1910년 4월 21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조금 넘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헨리 혜성이 지나갈 때 태어나서 혜성이 다시 지나갈 때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마크 트웨인은 정말 헨리 혜성이 지구에 찾아온 때 태어났고 다시 찾아온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 미국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래 이름은 세뮤얼 랭혼 클레먼스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에게는 마지막 15년이 작가로서 가장 영예로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예일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도 소문난 작가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열렬한 구애 끝에 1870년 24살의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서 석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늘 가난했던 마크 트웨인은 미국 동부의 돈 많은 상류 사회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올리비아와의 결혼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러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일기로 1910년 4월 21일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